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엔잡 생활의 정의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동력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호리헤 다카후미라는 분이 쓰셨고 김정환 님이 옮기셨는데요. 이 책은 한자로 다동력이라고 써있고 책의 문구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힘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서 띠지에 덧셈이 아닌 곱셈의 효과를 일으키는 다동력이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 다동력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매력 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한 가지 일만 잘해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취업이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만 하더라도 취업이 되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마케터로 입사한다 그러면은 어도비 프로그램 툴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광고 집행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도 증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특정 전문 지식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정말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의 공부량은 상상 초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공부를 이러한 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만 아니라 예전에도 자신의 영역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필요했는데 사람들의 이미지와 시선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공부가 필요 없고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속달만 되면 돼 라는 시선이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하는 모든 업무의 영역들이 다 공부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마련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로 조금씩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말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산업의 장벽이 무너지는 전대미문의 시대에는 각 업종의 벽을 가볍게 넘나들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런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끊임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바꿔나가는 다동력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시대는 크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의 성격은 N잡입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데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일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거나 아니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흔히들 저희는 뭐 타이피스트다, 뭐 타자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죠.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자판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판 하는 분들인데 그 인쇄판을 만드는 분도 이제는 직업으로 남아있지 않죠. 왜냐면 인쇄 기술 자체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인쇄소에서 이렇게 조판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의 혁명을 일으키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금속 활자를 써서 인쇄를 하는 곳이 정말 예스러운 곳이 아니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시대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천은 안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흔하게 많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처음에 머릿말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챕터 이름이 뭐냐면요, 초밥집에서 수업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저희가 장인의 가게에서 초밥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뭐 밥 짓기 몇 년, 뭐 설거지 몇 년, 그 다음에 또 뭐 반찬 만들기 몇 년 이런 다음에 그제서야 초밥을 질 수 있고 이러한 군대 스타일의 룰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전통적인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이 호리에 닷컴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써야 되긴 하는데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오랜 시간 들이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내가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요. 초밥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는 정보를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요즘에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 How to make a sushi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밥 지는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고 차라리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배우던지 아니면은 그분에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우는데 만약에 그분도 뭐 설거지 몇 년 하고 뭐 몇 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빠르게 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만 미래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프로그래머의 세계에는 바퀴의 재발명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 바퀴라는 편리한 도구가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바퀴를 개발하는 것만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의 말이다. 유명 초밥 장인이 운영하는 스키야바시 지로 같은 초밥집에 굳이 제자로 들어가서 긴 시간을 수업에 허비하는 사람은 바퀴의 재발명을 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게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그 뭐 SDK나 API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그리고 API는 다른 개발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쉽게 뺏어 쓸 수 있도록 하는 한 모듈화된 프로그램 코드 소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인터넷에 있는 뭐 GitHub나 그런 쪽의 소스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걸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그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업체를 좀 저격한 것 같은데 여기 업체에서의 지도 방식이 좀 전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노하우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일부 노하우를 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역량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단적으로 비판하는 문구가 이 스시집 관련해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이 스시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배우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시기 때문에 이 사례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드리면요. 3년 동안 참고 허드렛 일을 한다면 다음 기술을 가르쳐주마 라고 말하는 스승 밑에서 일해서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정보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조만간 구태의연한 업계에 개방형 혁신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밀려왔죠. 그곳에서는 일단 도전하고 보는 행동력과 아이디어를 진화시키는 힘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전문성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치의 역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행동과 관련된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크게 한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종이에 전부 적어보자. 혹시 누군가가 이미 발명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승이나 상사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허드렛 코드렛 일을 하거나 수업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독립하자. 일단 시작해버리면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다 라는 건데요. 일단 마지막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해버리면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요, 시작해서 노하우를 얻어나가고 거기에서 배우는 지식을 훨씬 더 잘 안 까먹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새롭게 시작한 거 많아요. 지금 요 팟캐스트,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등 다 새로 시작한 것들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배우는 과정을 치열하게 보낸 사람일수록 노하우가 빨리 늘고 성장이 빨라져요. 이런 과정 우리가 많이 많이 겪을수록 개인의 역량도 올라가고 사회에서의 생존력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요거 인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되게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존재라면 급여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요,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터의 책 중에 린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린치핀이 뭐냐면 마차에 들어가는 약간 바퀴에 축을 잡아주는 핀 같은 건데, 얘는 얘만의 고유한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성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대체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빼버리면 이 사업을 접어야 돼 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본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오랜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만둔대요. 그런데 그만두는데 대신할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권하고 싶냐면, 부속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이 회사라든지 이 뭐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걸 권해요. 왜 이걸 권하냐면, 일단 저희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이렇게 혼자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요, 그 만든 경험으로 내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챕터가 이름이 뭐냐면, 직함을 3개 가지면 여러분의 가치는 1만 배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 스캇 애덤스가 쓴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지식을 이야기하면 그 지식은 중요한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명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전문 영역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했고, 여기도 직함을 3개 가지면 여러분의 가치는 1만 배가 된대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회사원이지만 직함이 되게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직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직장에서 잘리면은 그 직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과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기도 해요. 마음만 먹으면 쉽지만 그 마음 먹기까지가 일단 쉽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내 발목을 잡는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직함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일단 달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임을 나가더라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만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볼게요. 먼저 1만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누구나 100명 중 한 명의 인재는 될 수 있다. 1만 시간 이라고 하면 하루 6시간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5년이다. 5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특출난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시점에 좀 힘축을 바꿔서 또 다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0명 중 1명, 100명 중 1명, 그러니까 이두 개를 곱하면 1만 명중한 명의 인재가 될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귀중한 인재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다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100명 중한명 곱하기 이거를 세번 해야 되니까 100만 명중한 명의 인재가 탄생한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의 가치와 수입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이거는 되게 별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챕터의 이름이 뭐냐면 짜깁기 한 책이 베스트셀러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출판시장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한 80% 넘는 것들로 다 따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읽어드리면 전부 내가 직접 해야 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은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회사에서 팀장들이 그래요. 전부 내가 해야 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 엄청 바빠요. 팀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혼자 엄청 바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 성과가 낮은데도 본인이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팀원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를 좀 인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작은 스타트업 업계인데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업체들은 보통 어떻게 협업을 하냐면, 일단 본인들이 뭐 기획이건 제작이건 한 파트를 맡아갖고 진행을 하고, 뭐 그래픽 외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해서 이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 많이 팔리긴 했는데 반대 의견도 많았을 것 같은 게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다 박살내고 있거든요. 다음 챕터가 또 무슨 내용이냐면 손으로 만든 도시락보다 냉동식품이 더 맛있다. 야, 이거는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해는 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업무에서 100점을 받아야 해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금방금방 지쳐버려 대량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따금은 대충대충 해야 방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요, 예술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작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예술 작품의 예술성을 포기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그림을 혹은 뭐 글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한 다음에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자님이 얘기하는 건 지향해야 할 거는 완벽하다기보다는 완료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완성도 그래프를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봤었는데, 뭐 짧은 시간에 완성도가 수직 상승해요. 한 7, 80%까지는. 그런데 80%에서 100%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때 80%도 와 이거 너무 멋있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이 바로 80이 된 상태에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끝내고 그 끝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무조건 이걸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과정을 인내하는 것 자체는 요즘에는 좋은 미덕은 아니라는 거를 이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기획서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중 20%는 힘을 빼고 대충 해보자 라고 하고, 그 결과 남은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새로운 일은 자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좋고 일찍 퇴근해서 이성을 만나러 가도 좋다. 일단 손을 댄 일은 완료시킬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이게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아라 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 빨리빨리로 이야기를 해요. 성과가 낮더라도 빨리빨리 자주 보면은 성과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팀원들에게 압박을 넣게 되면은 성과가 빨리빨리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으냐? 회사는 옳다고 하겠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게 옳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코멘트를 접하시는 리더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함을 3개 가지면 우리의 가치가 1만 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저자가 권장하는 건 먼저 한 가지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상관없다. 야구도 좋고 히치하이킹도 좋고 헌팅도 좋다. 무엇이든 한 가지 일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몰두하면 여기에서 배양된 호기심과 집중력을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면 그 분야의 진수를 알게 되어 다른 곳에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문구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한 가지 일에 푹 빠져들어서 어느 대가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잘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역량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정상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연습이 필요한 거라면 연습 플랜도 정말 잘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었을 때 다른 거를 보게 될 경우에는 그 보는 부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완하면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에 파고들면 다른 영역에서의 성과도 빠른데, 제가 예전에 바네사 메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사례로 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쳤는데 스키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사례를 지금은 안 좋은 사례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 스키 국가대표가 될 때 이제 그 스포츠상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밝혀져가지고 선수 자격 취소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바이올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정상급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특히 전자바이올린으로 락 형식으로 편곡해가지고 하는 약간 콘트라단자라는 곡이 있는데, 들으면 아마 무슨 노래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스키를 잘 타도록 하는데 약간 기초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노력했다는 것도 알겠지만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비판을 받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푹 빠져들어서 그거를 대가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 도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 일수록 뭐 성장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슈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를 거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전화는 다동력을 방해하는 최악의 도구이며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집중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전화를 걸면 그 집중이 깨지니까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신청을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였던 집중력과 에너지가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짜증이 날 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전화를 거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하지만,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면은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죠. 왜냐면은 나는 그냥 이메일로만 일 받고 뭐 내가 갑도 아니고 항상 을이 돼야 될 수도 있고, 항상 뭐 어떨 때는 병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전화를 거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끌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 내용을 주장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때에 있어서 맞춰서 그 집중 시간을 온전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만약에 전화를 내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전화를 하더라도 뭐 일은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다동력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가 내놓는 건 시간 관리예요. 내가 하나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간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요소들로 이 책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를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분신에게 일을 시키는 기술이라는 파트인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시간이 없어 라고 한탄하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하루는 24시간뿐이다.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련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없는 사람은 대체로 칼피스 원액을 만들고 있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만든 원액을 희석하는 일만 한다. 반면 창업가든 크리에이터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모두 원액을 만들고 있다. 아키모토 야스시 씨가 도저히 혼자서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만드는 것이 전부 원액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원액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액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씨앗 콘텐츠 혹은 핵심 서비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인데 저같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씨앗 콘텐츠를 만듭니다. 저는 그게 보통 글인데요. 그 글이 팟캐스트도 되고 유튜브 영상도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갈 강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 콘텐츠 즉 원액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응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SNS 콘텐츠 마케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줘요. 사람들을 만나주고 사람들과 소통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온라인 플랫폼에 수익이 꽂히게끔 하는 친구들을 제가 외부에 뿌린 콘텐츠들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액을 만들어 놓고 이 원액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석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원액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원액을 많이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회의에서 한 발언이 저절로 재생산되어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발언이나 아이디어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까지 열광하고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일을 하려고 의식하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구현하 되면 그 아이디어는 원액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원액이 될 수 있는 일을 다른 분께 던져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내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착취는 안 됩니다. 착취가 아니라 정말 정당한 대가를 거쳐서 이렇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메일 매거진에서 매주 Q&A 코너를 진행하고 토크 이벤트에서 질의응답을 받아보면 질문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게 된다. 막연한 질문에는 막연한 대답밖에 할 수 없으며 전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은 답변이 불가능하다. 질문 능력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질문이 서툴면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 시간 낭비만 하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콘텐츠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소감을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 능력이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 책을 쓰시는 분들은 잠재 독자가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책을 쓴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 자체를 잘하고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전달받아서 그 일을 그 조건 내에 최대한 빠르게 구현하도록 하는 게 직장인의 목표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의 퀄리티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사업 성공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정말 귀찮아하지 않아 하는 글쓰기와 책 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청도 하루에 2시간씩 읽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호리에 다카오미라는 분이 쓴 다동력이라는 책의 앞부분 일부를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관련 책 꼭 읽어보시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